4.14비트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트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낙교씨입니다.
CP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가 한 분 계시는데 자기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게스트로 참여하게 된 스미스라고 합니다. 네. 아, 정성민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어떻게 불러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러드릴까요?
스미스로 가능할까요?
네네.
네네.
저희도 여기서 다 그 평소 이름이 아니고 그 별명으로 다 부르고 있잖아요.
CP는 똑같죠.
네. CP는 똑같죠. CP는 똑같은데.
CP는 똑같은데.
네, 저는 너구리고
혼란스러워.
네, 낙교시고 그래서 네, 별명으로 별명 삼아서 스미스라고 보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네. 스미스님 조금 더 뭐 이렇게 속해 계신 팀이나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지금 당근마켓에서 로컬 비즈니스실 비프 그로스 팀이라는 곳에 속해 있고요. 여기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그로스 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스 팀이라는 건 뭐 하는 팀일까요?
저희는 비즈 프로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즈 프로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 열심히 그로스하고 있는 팀입니다.
비즈 프로필.
이 비프가 비즈 프로필의 비프인 거죠?
맞습니다.
이 비프를 잘못
소고기인 줄 알고 지금
비프 그로스면은 소고기를 키우는 건가요? 아, 비즈 프로필이 좀 당근 앱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뭐 확인할 수 있는지? 우리 어느 화면에서 보는?
맞아요.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동네 지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사장님들이 직접 가게 정보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가게 정보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비즈 프로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도에 들어가서 네. 뭐 가게 정보를 이렇게 눌러서 네. 거기 가게 정보가 쭉 나오는데 그 정보들을 사장님들이 관리하고 계신다.
네, 맞아요.
아, 그 사장님의 계정이 어떻게 보면 비즈 프로필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요즘에 지도 이렇게 올려서 움직이면은 그 가게들의 정보 새로운 소식
맞아요. 사장님들이 써주시는 네. 소식을 지도 위에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비즈 프로필이랑 같이 연동돼 있는 거죠?
네, 저희 옆 팀에서 열심히 작업해 주고
아, 옆 팀. 그렇군요.
요즘 지도 너무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당근지도 안 써보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뭐 저는 요즘 동네 걷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 그것도 지도
약간 홍보 같이 되는데 홍보가 홍보의 의도가 아니라
아, 뭐 어차피 홍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 거의
그렇긴 하네요.
네. 네.
지도 들어와서 동네 걷기 누르면 이제 내가 1000보, 2000보, 3000보 걸을 때마다 네. 이렇게 뭐 그 랜덤하게 몇 원씩 주기도 하고 당근 머니로 돈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또 동네에 이렇게 뭐 상점 같은 거에 보물상자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 근처에 내가 걸어서 가면 50m 반경까지인가? 다가가면 이제 상자를 열 수 있는 거예요. 하루 10개까지 열 수 있고 네, 그거 해서 하루에 최대 200원씩 벌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맞아요. 짤짤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거 너무 좋네요.
그거 바로 CEO 같은 데 쓸 수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QR 결제 아무 때나 저는 요즘 막 드림이 있는데 교보에서도 되거든요.
오.
신기하다.
네. 그게 또 저는 이제 왜 지도팀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 약간 같은 회사에 있지만 그냥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제 물론 이렇게 사내 공유할 때 공유를 해주시지만 공유를 잘 안 듣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니까 그냥 그런 그 사진을 뭐야 그 보물상자 열고 나면 거기에 항상 이렇게 따라서 오는 말이 지금 간판 사진 찍어서 5원 더 받기 뭐 이런 버튼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도팀에서는 계속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간판 사진 찍고 이런 건 비프그로스에서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가요?
옆팀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어디까지가 옆팀인가?
지도 쪽은 옆팀에서 해주고 계시고 저희는 지금은 바텀시트 쪽 건들고 있고요. 아, 이번에 바텀. 타임톡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한번 만들어보고 있거든요. 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스미스님을 모신 이유는 이제 백엔드 개발을 하시는데 이번에 뭐 어떤 해커톤에 나가서 1등을 했는데 그게 코딩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손으로 코딩을 하지 않고 맞나요?
진짜 손으로 코딩
해주세요.
진짜 손으로 코딩을 하지 않는 해커톤이라고 네. 들었긴 했어요.
아, 해커톤 자체가 아, 그럼 스미스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네.
맞아요. 대회 이름부터 되게 네. 거창한데 천하제일 입코딩 대회였거든요.
입코딩 대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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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후원인지 주최인지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함께한 행사고 되게 재밌는 해커톤이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입코딩으로 진행하는 대회였는데 네. 그 대회 컨셉이 입이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아예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가져와서 그걸로 마이크를 이용해서 입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헤드셋 들고 갔더니 거기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VS 코드랑 GitHub 코파일러 세팅하고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다른 또 커서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커서 안 되고.
네. 마소 대회니까.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네. 그 VS 코드 GitHub 코파일럿에 보면은 프롬프트 입력창 옆에 마이크 버튼이 있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 마이크 버튼 누르면은 이제 마이크로 음성을 TTS를 이용해서 텍스트로 바꿔 주거든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입으로만 명령을 내려서 코딩을 해보고 해커톤에서 제품을 만들어 봐라 이런 대회였어요.
전 최근에 커서 쓰다가 이제 커서에서 커서랑 그 커서에서 기본 제공하는 그 AI 있잖아요. LLM
기본 제공하는
커서가 제공하는 LLM
오토?
AI 커서 AI인가요? 그게
커서 자체가 없죠.
커서 자체가 없나요?
그 뒤에 뭐 클로드나 이런 거 자동으로 뭐 선택해주는 뭐 이게
그랬나?
오토 모델을 하신 거 아닌가요? 오토 모델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고 이미 지웠기 때문에 커서를.
커서 지우셨나요?
네, 그걸 쓰다가 클로드 네. 코드를 쓰다 보니까 클로드 코드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럴 거면 커서 왜 쓰지? 최근에는 커서 지우고 VS 코드로 다시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보니까 가장 그동안 많이 바뀌었던 게 한 4개월 정도 안 접하다가 이제 다시 VS 코드를 켜본 건데 채팅이 가장 먼저 딱 뜨더라고요. 세팅하라고. 그리고 지금도 오른쪽 패널이 채팅으로 그 코파일러 챗으로 기본 설정돼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대로 마이크 버튼이 있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마이크 버튼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긴 합니다.
입력창이 바로 옆에 있어요.
입력창은 바로 옆에 없는데요 저는.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있어요. 저도 없는데.
어? 왜 나와 있지?
이것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즘 새 UI에서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고.
나만 네. 업데이트 안 했나?
제가 코넥트를, 뭐야, 코파일럿 연결을 제대로 안 해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코파일럿 연결 안 한 거긴 해요.
아, 연결 안 했어요?
네. 아, 연결해야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럼 마이크로만, 그러니까 입으로만 코딩을 해야 된다.
맞아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군요.
네. 근데 제한 조건을 되게 강하게 걸어서. 네. 그 트랙패드는 사용해도 되는데 네. VS 코드 말고 다른 창은 아예 띄우지도 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양심은. 띄우는 게 보이면 바로 실격.
네, 그리고 바로 심사위원분들이 옆에서 돌아다니면서 네. 다른 창 띄우면은 바로 경고 주시더라고요.
아. 트랙패드가 되는 이유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인가?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심지어 아예 키보드를 못 쓰게 강하게 막으려고 거기서 수건을 열어줬거든요. 네. 수건을 키보드 위에 덮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강하게 제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다른 뭔가 정보를 탐색한다든지 네. 그런 것도 다 못하는 건가요?
한다면 VS 코드 안에서만 해야 돼요.
아~ 클로드한테 검색해 시키는 거겠죠?
클로드
아니 클로드가 아니구나.
될 수 있겠죠? 클로드 안 되나?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모델도 제한이 아하.
코파일럿의 능력을 좀 많이 경험해 보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 대회를 봤었거든요. 신청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그 거기서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생각해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
그거 그렇죠. 갖고 거기까지 했구나. 생각을 못했죠. 아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아 그래요?
나눠줄 순 없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제한이 큰 거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갑부도 아니고
노이즈 캔슬링 없는 사람은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어쩔 수 없는 거지. 아.
그럼 괜찮았어요? 막 옆에 사람들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엄청 시끄럽잖아요.
아 그래서 시끄러운 건 별 문제가 안 됐는데 네. 제가 말하는 게 계속 옆에서 섞이더라고요.
아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으면 옆 사람한테 들어가고 옆 사람이 말하고 있으면 저한테 들어오고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러니까 일부러 크게 말해야겠다.
아, CP 유리하겠네요 CP.
아, 제 목소리가 원래 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오, 진짜 신기한 대회이긴 하네요.
그러면 스미스가 그 거기에 딱 도착해서 아 도착하기 전에 아 이걸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맞아요. 가서 생각하신 거예요?
주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자유주제로 뭔가 만들고 네. 그걸 시연하면서 그런 거 평가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게임을 만들어 가려고 했어요.
게임.
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진행이 된 거였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우리나라에 있는 본사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네,
광화문에 있는 거?
네, 광화문 네. 본사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 본사를 게임 배경으로 해서 본사에서 야근하다가 건물에 갇힌 개발자가 건물을 탈출하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재밌네요. 네,
근데 당일날 갔더니 주제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아쉽게 탈락했고
주제는 뭐였어요?
주제가 여기서 서비스가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멘토링 서비스를 만들라가 주제였거든요.
멘토링 서비스.
그래서 멘토 입장 그리고 멘티 입장에서 각각 회원 가입할 수 있고 멘토가 뭐 멘토링을 열면은 멘티가 참여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 명세가 아예 PRD로 정해져 있었어요.
아, 어? 그러면
PRD를 주고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PRD랑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만들라고 오픈 API 스펙까지 JSON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전부 개발하고 GitHub를 통해서 제출하면은 CI가 돌면서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진행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진짜 엘리먼트가 이렇게 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엘리먼트 클릭하면 동작하는지 또 백엔드는 직접 찔러보면서 잘 동작하는지 네네. 이렇게 직접 테스트를 하고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었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럼 입으로는 코딩해 이거만 시키면 다 해주는 거예요? 스펙도 있고 다 있다고 하면
맞아요.
스펙을 잘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펙을 말로 전달해요.
파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파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맞아요. 파일로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파일을 읽어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게, 그러게.
근데 사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GitHub 코파일럿이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아서 한 번에 알잘딱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 계속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맞아요. 약간 디버깅하는 느낌으로 했겠네요. 그러면 네.
신청고가 엄청 많아.
궁금한 거는 그럼 모델이 뭔 거예요? 그럼 코파일럿에 쓴 GPT
어떤 거? 그거는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GPT 썼던 것 같아요.
MS니까 네. 그렇겠네요. 지금 여기 잠깐 들어와서 보는데 모델 선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커서는 바로 모델 선택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노출이 안 돼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딱 하기 힘들었던 게 VS 코드만 쓸 수 있다라는 규약이 있잖아요. 그 사실 뭐 JSON 파일 열어보는 것도 쉽지 않고
아.
그리고 웹사이트를 제가 만들어도 그거 웹브라우저 띄우면 안 되거든요.
아. 어, 그러네요.
네.
어.
그리고 회원가입 기능이 있는데 그 회원가입 에디 텍스트는 클릭할 수 있는데 키보드는 못 쓰니까 YD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빡센 테스트 환경이었거든요.
그럼 그것도 다 말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코파일럿한테?
네.
와.
근데 코파일럿이 그거를 제대로 잘 안 해주더라고요.
아.
그러면 결국 실행은 됐어요? 결과가?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해서 네. 다들 탈락하셨고 저는 좀 노하우를 좀 녹여서 네. 그걸 좀 뚫어봤는데
노하우 공개
일단 VS 코드 안에 웹 브라우저를 띄울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GitHub 코파일럿한테 띄워서 로컬호스트 3000번 포트를 실행해줘라고 하면은 하나의 탭으로 띄워줘서 그거는 VS 코드 안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ID 패스워드 입력하는 게 이게 진짜 미칠 노릇이었는데 저는 생각했던 방법이 그럼 로그인 버튼 밑에다가 테스트 버튼을 만들어줘 그리고 그걸 클릭하면은 키보드를 입력해줘 이런 기능을 넣어서 그 좀 테스트를 좀 해볼 수 있었어요.
아 자동으로 위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자동 입력하는 게 되는 거네요.
근데 다들 여기서 엄청 맡기셨는지 제가 발표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들 우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아이디 란에는 테스트를 넣고 패스워드 란에는 1, 2, 3, 4를 넣어줘 이런 식으로 계속 시켰던 거예요?
그걸 시켰을 텐데 그렇게 동작을 안 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시켰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 아마 테스트를 못 해보고 아. 그냥 제출해보고 CI 실패하네 이 사이클만 계속 도셨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여기까지는 뭔가 해커톤이라기보다는 네. 거의 뭐
코파일럿의 끝까지 가본다. 뭐,
뭐 탈출
아니에요?
게임 이런 게임
그치,
게임 느낌
아니야? 그치 그치 코파일럿의 한계와 네. 너의 우회로를 네. 합쳐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네, 아, 이 퀴즈를 풀어봐라 그치, 그치.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네. 원래 주최 측의 의도는 그 CI에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CI 전부 다 통과하면은 본선 진출이다. 본선 진출한 사람들은 발표를 해서 1, 2, 3위를 고르겠다였는데 네. 한 3시간 반 정도 지날 때까지 아무도 통과를 못했더라고요.
스미스도요?
네.
아. 3시간 반? 엄청 짜증나게 3시간 반 그러니까. 동안 입으로 계속.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엔 한 명이 통과를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아,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백엔드만 통과해도 본선 진출 해주겠다. 이렇게 좀 기준을 맞춰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통과했고, 마지막으로 커트라인 거의 마지막까지 한 분 더 통과해서 이렇게 세 분이 올라갔어요.
와.
근데 그러면은 이게 약간 시켜놓으면은 작업 시간이 좀 긴가요? 아니면은 거의 바로바로 뭔가 말을 또 해야 되는?
아, 텀은 그냥 커서한테 일 시키는 거랑 비슷한 텀이었어요. 근데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옆에서 계속 목소리가 섞여 들어와서
그걸
하는
잘 피해가지고 네. 해야 되는 아 맞아요. 그런 게 좀 어려웠겠네요.
옛날 옛날에 왜 입으로 코딩하는 유튜브 영상 엄청 화제된 적 한번 있잖아요. 뭐 막 막 얘기를 하다가 그게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적히고 백스백 뭐 딜리트 딜리트 했는데 딜리트 적히고 막 그런 맞아요, 게 맞아요. 있었잖아요. 좀 그런 느낌?
거의 똑같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스미스가 이제 막 작업을 하고 계실 때 제 목소리가 네. 섞여 들어갔어요. 네. 그럼 그 말을 지워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지워요?
그거 못 지워요. 그래서 X 버튼 눌렀던 걸로 기억해요.
X 왜요?
트랙패드로 아, 트랙패드 두 개 클릭하면 팝업 뜨고 지우는 거
잘라내기?
네.
그거 몰랐네요.
아 트랙패드 활용법을 또 잘 알아야겠네. 근데 뭔가 의도는 코파일럿이 이렇게 LLM을 잘 코딩을 잘 지원한다 이런 게 뭐 아마 전달하고 싶은 의도였을 것 같은데 참가자들은 정반대의 경험을 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요.
맞아요. 저도 그거 그 대회 있고 나서 코파일럿을 조용히 삭제했거든요.
안 돼.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기업이 한 거라. 근데 저도 이거 보면 드는 생각이 이거 그냥 사이프사비치 같은 데 가서 클로드 코드로 하라고 하고 제약 없었으면 왠가 이상한 거
많이 만들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봐도 아 지금 이제 모델이 떴거든요. 제가 이거를 잘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아닌가 이게
뭐야? 아 전 코파일럿?
네 근데
로그인해야 돼 돈 내고 아 공짜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근데 기토 코파일럿 기본으로는 쓸 수 있잖아요. 개인 계정으로 하면은 일정 시간은 무료일 텐데 일정 토큰은
대회다 보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막힐까봐 미리 결제를 해놓긴 했어요.
아, 그것도 결제하라고 가이드를 해준 거예요 거기서? 아니면 그럼 결제 안 하고 한
계정 주겠죠?
뭐 주셨던 것 같은데 아, 저는 예전에 한번 써서 그런지 그게 세팅이 잘 안 돼서 그냥 결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제를 지금 연동 안 하고 쓸 수 있는 모델이 클로톤의 3.5 지금 기준에서 그러니까 재미니 2.0 플래시 GPT 4.1, GPT 4.5, GPT 5 미니, O3 미니가 있고 결제를 하면은 소네 4, GPT 5, 재미니 2.5 프로 이런 것들을
그래서 1등한 거 아니에요? 클로드 4에서
결제인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언제였죠? 이게 약간 좀 시간이 됐어요 사실.
아 그래요?
맞아 6월 달에 진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났고
버스가 막 나왔을 땐가요? 나오기 직전인가?
오퍼스는 나왔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오퍼스는 막 비싸서 엄청 쓰지 못했을 거고 클라우드 코드 아니면은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T 5는 나오기 전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지금이랑은 모델이 좀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이때만 해도 좀 느낌이 달랐겠네요. 요즘에 클라우드 코드는 완전 대세지만 그때만 해도 조금
안 알려져 있었죠.
그 되게 신기한 게 코파일럿이 원래는 대세였잖아요. 약간 다들 이것만 쓰는 그쵸, 그런 그쵸. 느낌이었는데 아, 이게 확 뒤집혀가지고 오히려 홍보가 안 되는 게 좀 아쉽 좀 슬프긴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통과한 사람 3명 중에 1, 2, 3등은 뭘로 가려요?
1, 2, 3등은 앞에 노트북 가지고 나와서 직접 자기가 만든 프론트엔드 시연하면서 이렇게 발표하고 그 참여자들이 아 참여자들이 온라인 투표를 해서 그 투표 결과로 진행했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그게 본선인 거예요?
네.
아 본선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날 그 지금 약간 퀴즈 풀듯이 했던 게 예선이고 그걸 통과한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본선
맞아요.
아하.
근데 스미스는 백엔드만 통과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프론트엔드도 만들긴 만들었는데 네. 이쁘게 만들지 못했어요.
아
그리고 이게 본선 진출한 후에였나 그때 제가 수정해서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CI는 통과 못했어요.
아 그러면 그 조건에는 만족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프론트가 있긴 있었다.
네네.
아 그럼 어떤 비결로 1등을 하신 건가요?
아,
3명 중에
제가 스토리텔링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꿈보다 해몽.
해커톤의 꽃은 스토리텔링이죠.
아, 그래요?
그렇죠. 발표만 잘해도 뭐 1등이죠.
해커톤에서는 아, 진짜로 제품 만드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열심히 만드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되는 경험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반대로 해커톤 한다고 하면 주제가 나오잖아요. 미리 다 만들어 가고 현장에서는 거의 버그 수정해서 IR
네, 그것도 사실 잘 만들고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도 많죠.
근데 진짜 거기서 곧 해커톤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잘 나오면 우승하기 쉽기도 하고,
아 맞아 맞아.
PPT로 잘 만들거나
아, 그런 식으로.
그렇죠.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근데 발표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되게 비중이 크죠.
제가 느꼈던 좀 좋았던 포인트들은 네. 일단 멘토랑 멘티의 시연이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그걸 따로 시연하셨어요. 근데 저는 두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멘토 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와중에 멘토 아. 입장은 이렇게 나와요라고 아. 동시에 지원했거든요.
네, 브라우저 두 개를
네 동시에 띄워놓고 그게 좀 남들과 좀 달랐던 것 같고 스토리텔링에서는 제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하다가 백엔드 개발자로 전향했는데 네. 그래서 프론트엔드도 잘 다룬다라고 스토리텔링을 좀 했거든요. 그게 먹혔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작년에 멘토링 서비스로 창업을 해보다가 과하게 말아먹었어요. 아~ 그래서 감회가 새롭다라고 또 스토리텔링을 했더니 그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마침 또 주제가
그러네요. 천운이 따랐네요.
맞아요.
스위스님께
오, 그러면 아, 그거랑 그 네. 테스트 버튼 만든 것도 다른 분들이 되게 네네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아,
테스트 버튼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그 로그인한 테스트 버튼.
맞아요.
그러면은 그 만든 언어는 뭐였어요? 각자 다 다르셨던 거예요?
아, 네, 전부 다 달랐는데 네. 저는 백엔드는 파이썬으로 했었고요. 프론트엔드는 자바스크립트로 했었어요.
아. 제일 대중적인
그러네요.
스택으로. 원래 하시던 언어들이라서 선택하신 건가요?
아, 저는 지금 코틀린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심플한 거 만들 땐 파이썬 최고니까. 네.
저 근데 여기 대회 방식 그 뭐죠? 기덥에 보니까 사용 언어가 파이썬 3.12, 자바스크립트, 노드, 자바 21, 닷넷 9 중에 선택이라고 돼 있네요.
완전 자유는 아니었군요.
근데 체크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CI 돌리려고 그랬나? 루비 쓰면 탈락이었나?
근데 약간 기능만 통과하면 되니까 CI를 언어로 돌리진 않았을 것 같아서
그렇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엔드투엔드로 테스트했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좀 다른 분들 하신 것 중에 재미있었던 포인트는 뭐가 있었어요? 없었다.
내가 최고다.
지금 막 떠오르는 거는 없네요.
아 그래요?
근데 좀 재밌었던 포인트가 그 심사위원 아니 그 출제자분의 후기가 좀 신기했었는데 다들 4시간 동안 진짜 끙끙대면서 했는데 네. 출제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프롬프트 두 번으로 완성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문제를? 네. 문제를?
아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아 해답을?
네. 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MVP 분이셨는데 네. 그 바이브 코딩을 다루는 숙련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오. 이런 좀 깨달음을 좀 얻었었어요.
그 프롬프트도 공개해 주신 거예요?
아 그건 공개 안 해주셨어요.
그분 영어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스틴님 아니에요? 그 발표하셨던 분이 저스틴님 아니에요?
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분이 아마 개최하실 때 막 한참 홍보하고 그러셔서 저는 그분이 개최하셨나?
궁금하다. 두번만에 한.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말을 엄청 길게 했나? 저도 코딩 그 클로드 코드나 이런 거 잘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명세를 잘 쓰잖아요. 네네. 저처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해 하고 그다음 안 되면 이거 해 막 이러는데 궁금하네요.
그러네.
근데 또 PRD랑 오픈 API 스펙까지 있었으니까 네. 클로드 코드를 썼다면은 두 번만에 가능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 약간 그런 에이전틱한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뭔가 한 단계씩 계속 이제 씨름해야죠.
그 에이전틱한 능력을 말빨로 다 커버하는 거지.
그거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평소에도 개발할 때 말을 엄청 많이 해서. 그치, 그치, 클로드 그치. 코드도 사실 뭐 엄청난 게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프롬프트가 엄청 잘 된 거라면 그 시스템 프롬프트급의 말을 거기다 치면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 프롬프트는 모르겠는데 이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델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게 사실은 3.5 때부터 잘하긴 했어요. 소넷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무튼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것도 네. 공개가 안 된 것 같지만.
그럼 여기 꽤 지금 12시 반부터 거의 저녁 6시까지 한 거네요. 6시간 가까이?
대회는 한 4시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와. 그럼 앞뒤에 뭐 다른 게 또 있었어요?
세팅 도와주는 거랑 뭐 시상식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1등은 뭘 받으셨나요?
1등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랑스러운 게임기인 엑스박스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1등을 하고 싶으셨나요? 2등을 하고 싶으셨나요?
2등은 뭐였는데?
저도 2등 하고 싶을 것 같은데.
2등이 뭐였는데?
2등이 닌텐도 스위치 2였거든요.
아, 네. 엑스박스 조금 애매하다.
네. 오래돼서.
아, 엑스박스가 약간 플랫폼이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고 뭐라 그러죠? 약간 화제성에서도 닌텐도 스위치 2가 특히 이 시점이면
그쵸.
그러네요.
막 나왔을 때 같은데.
네, 그 발표를 조금 못했어야 했는데.
그렇다 게임했을 거 좋네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행사를 준비해서 했던 것 같아요. MS에서.
맞아요. 재밌었어요.
진짜 특이한.
뭐 또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입코딩 대회 갔을 때?
PR을 어떻게 제출해요? 커밋을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파일럿에 네. GitHub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안 돼서 네. 그 GitHub 스크립트 세팅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공식적인 가이드는 제출하고 싶으면 손들라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심사위원분이 오셔서 옆에서 관전하면서 딱 제출만 한다는 거를 지켜보고 제출되면은 아. 돌아가세요.
에헤이. 내가 다른 짓을 하면 안
돼요. 트랙패드 쓸 수 있는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건 좀 맞고 네.
MCP라도 제공 아 그땐 또 MCP가 없었을려나요?
아니 있긴 있었겠죠.
MCP도 세팅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 안에 세팅해서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제약이 없었으면 세팅 잘해온 사람 평소 잘하던 사람은 진짜 왼각골로 네. 다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환경이 제약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VS 코드 쓰던 걸 제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VS 코드를 쓰던 사람이 많이 없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코파일럿에 MCP 해놓고 이제 막 잘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냥 가서 나 프롬프트 두 개만 할 수 있겠는데라는 딱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사람 없었던 거죠.
그래서 MVP 분이 잘했을 수도 있죠.
그런 거 이제 다 셋업된 상태에서 근데 이제 아마 대부분은 이제 좀 빈 상태에서 하지 않았을까?
컴퓨터는 자기 거 썼어요?
네, 노트북은 개인 거 가져왔었어요.
그러면 뭐?
그럼 뭐.
또 힘들었던 게 그 제출을 하는 거는 그냥 제출하면 되는데 그 CI에서 빌드가 되게 세팅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그거는 미리 세팅 안 해줬어요? 네. 레포에?
언어가 자유다 보니까 그냥 빈 폴더 줘서 거기서 그 뭐 배포 설정도 직접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이슨 파일?
그러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도 몇 번 CI 네. 실패하는 거 시행착오 겪고 그냥 CI에서 나온 실패 결과 긁어서 그랬는데 실패했는데 다시 좀 해결해줘 이렇게 해서 좀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낙규님이 저한테 계속 요즘에 그러는데 응? 그런 거 사람이 손으로 해주면 안 된다고 계속 시켜먹는다고 네가 저거 카피해서 하라고
그 결과조차도 그러니까 약간 그 실행을 시켰을 때 내가 실행을 해서 결과값을 주면은 얘가 이제 자동으로 실행해서 결과를 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약간 그 세션 안에서 뭔가 학습을 해요. 커밋을 한번 시키면은 계속 커밋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뭔가 결과를 주면은 자꾸 결과를 줄 때까지 기다려.
네가 실행해봐.
멈추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네가 실행하고 네가 알아서 고쳐 이렇게 하면은 계속 놀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있었죠. CP님이 계속 넣고 계시길래.
그 이거를 보면서 좀 게임 하나가 떠올랐다고 적어주셨는데 네. 이건 무슨 게임인가요?
아, 이걸 발표를 할까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 네. 요즘 바이브 코딩이나 자동화에 다들 관심이 엄청 많으실 텐데 관심이 있다면은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이 팩토리오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팩토리오.
네. 이게 공장이랑 파이프라인을 지으면서 자동화를 해서 목표까지 도달하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엄청 환장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하고 있고 막 쇼피파이에서는 사내 복지로 제공해주고 있고
이거 예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심시티 같은 롤러코스터 타이쿤 비슷한
롤러코스터 타이쿤
롤러코스터 타이쿤
약간 비슷한 그런 타이쿤류 비슷한 거 아니에요?
타이쿤이라고
비슷하죠.
있겠네요.
전 튜토리얼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구매까지는 했습니다.
구매를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이거 할 시간 어딨어요. 바이브 코딩 해야지.
와
근데 왜 이게 생각나신 거예요?
이걸 하면은 정말 자동화에 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 할 때 이 자동화에 대한 열정이 팩토리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꿀 빨아야지 하면서 어떻게든 시키겠다는
아 맞아요.
결국엔 여기서 계속 트레이드오프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내가 직접 네네. 빨리 만들까? 아니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자동화를 세팅해서 자동화로 계속 만들도록 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데 결국엔 자동화가 답이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바이브 코딩도 결국에는 자동화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아직 그 튜토리얼만 하면서 네. 그 고민하는 단계까지 못 가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군요. 그게 약간 그 고민에 그 딜레마라는 게 아 내가 할까 자동화를 할까의 딜레마인 거군요.
맞아요.
SRE 팀도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SRE 팀도 나한테 들어오는 일을 내가 할까 아니면 이거를 자동화 해놓고
뭐 플랫폼으로 만든 네, 자동화를
만들든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이제 나한테 오지 않고 개발자가 스스로 하세요라고 다시 이제 던져주는 거고 내가 하더라도 자동화된 게 할 수 있잖아요. 클릭 한 번만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복잡한 설정들을 그렇게도 하고
눈앞에서 내가 하는 게 제일 빠르죠. 다크하면 해결이 그쵸. 되니까 그쵸.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이걸 하다 보면 엔지니어링적인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로드 밸런싱도 고민해야 되고 트래픽도 고민해야 되고 처리량도 고민.
이 정도까지 되면 이게 게임인가 업무인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다 탈주하신 분들을 보면 네. 내가 왜 게임에서 일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탈주하시더라고요. 이런 엔지니어링 고민들을 하는데 또 이게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그 친구들이랑 이런 엔지니어링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엔 이게 코드 리뷰가 되더라고요. 내가 파이프라인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괜찮아? 라고 리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뜯어 고쳐야지 하고 리팩토링하고 이런 재미가 있는 게임이라서 좀 바이브 코딩이나 자동화에 관심이 있다면은 추천을 꼭 드리고 싶어요.
팩토리요.
중간에 떠주신 벨트 밸런싱이 로드 밸런싱
네, 맞아요.
그런 건가요? 네, 뭔가 이 공장 지나가는 그 벨트를 어떻게 밸런싱 할 것인가.
맞아요. 아.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네, 이렇게 중간에 네. 나눠서 막 가고 그러는 거군요.
그렇죠. 어느 쪽에 뭔가 잘 밸런싱 안 하면 쌓이거나 막 그런 재료가 쌓이거나 재료를 이제 보내주고 뭐 처리를 하고 또 다음번에.
최적화 해야죠,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런 밸런싱과 멀리 가는군요.
법사님이 애션이 엄청 애션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지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엄청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엔서블 모듈 왜 있는 건가요?
팩토리오용 엔서블 모듈이 있다고요? 이야.
잠깐 설명. 엔서블이 뭔지도 까먹었어. 엔서블이 뭐죠?
엔서블 그 자동화 스크립트 만들어주는
그 인프라 같은. 자동화하는 거. 예, 그렇죠. 네. 예전에 쓰던 거.
프로비전이나 뭐 이런 거.
팩토리오가 왜 있는 거죠?
그럼 저 엔서블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팩토리오 안에 공장을 막 세팅해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같네요.
그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세이브 파일이 제이슨인 거 아니에요? 세이브 파일이 제이슨이라 테라폼처럼 돼 있어서
아 근데 백허 이미지가 있어서 멀티플레이 하려면은 제가 서버 여러 서버를 진짜 받아서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엔서블로 팩토리어 멀티플레이 서버 띄우는
아 그런 거
아 그러겠네. 네.
마인크래프트 서버 띄우듯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 대체 엔서블로 근데 이상한 거 많이 했죠. 약간 마인크래프트 맞네요. 안에서 네네. 도커 서버 관리하고 그런 거 했으니까 팩토리오도 이상한 길로 갈 수도 있긴 하죠.
법사님이 거기 엔서블 팩토리오라고 모듈을 알려주셨는데 그 모듈 링크 타고 들어가 봤더니 role for creating 팩토리오 서버스라고 되어있네요. 팩토리오 서버를 만드는 어떤 모듈인가 봐요. 테라폼 모듈도 있다고.
역시 인프라랑 관련이 깊은
그러네요.
맞아요.
게임인데요.
신기하다. 그 요 걸 하고 나서 그러면은 약간 탄력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으로 뭔가 앱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앱을 뭔가 만드셨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자동화를 위한 도구를 만들어 봐야지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동기로 그 앱을 좀 구상하시게 된 거예요?
조금 더 근본적인 도구는 이때 클로드 코드를 이제 막 사용하면서 개발 패턴이 좀 바뀌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잘 쓰고
3개월 전, 3개월 전.
네. 그때쯤 나도 잘 쓰고 있었는데 옆 팀에서 어떻게 쓰고 있었나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저희 옆 팀에 되게 잘 쓰고 계신 분 사례를 들어보니까 클로드 코드를 쓰는데 레포지토리를 여러 개 클론 받아서 동시에 여러 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하나의 작업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약간 답답함이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었고 그렇게 좀 몇 번 하다 보니까 내가 동시에 몇 개 하고 있는지 좀 트래킹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보자 라고 하다 보니까 앱을 만들게 되었고 이 앱에 이것저것 붙여보자 이렇게 좀 결론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뭘 만든 거죠? 뭘 만든 거죠? 안 해주고
그거부터
그거 완전 이제 얘기하면 되죠.
아, 그렇죠. 제가 바이버라는 앱을 만들었는데
바이버.
네.
VIBER인가요?
네.
예전에 채팅 앱이랑 이름 똑같은 거죠?
오, 그런 채팅 앱이 똑같아. 있어요. 네.
라쿠텐에서 만든 채팅 앱이 네네. 똑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을 해주냐면은 클로드 코드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모니터링을 도와주는 도구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쓴 세션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얼마나 토큰을 많이 사용했고 이런 걸 트래킹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션이 토큰 리밋에 얼마나 도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트래킹 해주고 저의 니즈였던 동시에 몇 개 작업을 몇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나 이 지표도 트래킹 해주는 도구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앱을 만든 이유는 내가 클로드를 얼마나 혹사시키고 있는가 이걸 그쵸. 확인하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더 많이 혹사시킬수록 나는 더 알뜰하게 잘 쓰고 있는 거니까. 최적화한 거니까.
클로드 코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네. 좀 같은 결론에서 돌아가는데 지금 토큰 남아돌고 있는데 네. 이거 일 안 시키고 있으면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아, 아깝다.
다, 네, 다들 그래서 자기 전에 뭐 아니면 화장실 가기 전에 막 일 맡기고 가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낙규님이 또 혹사의 대표 주자 아니신가요?
그렇죠. 압도적이죠.
네. 압도적으로. 클로드 회사에서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리밋 걸었잖아요.
낙균이도 바이버 써보셨어요?
어, 저 안 써봤어요.
써보고 오셔야죠.
아, 그 발표하시는 자세가. 거 봤었는데.
아, 그쵸. 사내에서 아, 근데 발표했을 때.
사실, 네. 제가 그걸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예, 그게 약간 전 GUI로 잘 안 쓰다 보니까. 네네. 아. 그 거의 CLI 쓰긴 하거든요. CLI 친화적이라서.
그렇죠. CLI 친화적. 에디터도 GUI 쓰던 분이라.
그게 에디터를 해서 워크트리로 이걸 여러 개 띄워주는 건가? 그런 기능 없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런 기능은 없어요.
아, 그러면 전 써볼 것 같아요. 제가 써보진 않았었는데 그런 거면 오히려 써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메인이고 그거 거기서 그걸 하면은 통계로 보여주는 건가?라고 약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어, 보고 재밌어 보이는데 하고서 이제 같이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 드리고. 어, 그 바이버를 제가 실행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스미스는 어차피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제 개발을 시작하셨었으니까 아무래도 네. GUI가 좀 더 그런 유틸성 애플리케이션에 GUI가 좀 더 익숙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판단 하에 만드신.
하기보단 그래프가 필요했어서 GUI.
아, 그래프도 필요하고. 아,
근데 그러면 잘 보이죠. 이게 그렇죠. 웹 앱인가요? 아니면은 아예 네이티브 앱인가요?
일렉트론으로 만든 맥 앱이에요.
아, 예. 오. 근데 찾기가 힘들어. 아까 들어갔었는데.
아, 검색을 바이버 클로드라고 치면 됩니다.
아, 그래요?
바이버 깃허브이라고 치면 안 되죠, 당연히. 내가 친절하게 예전에 비슷한 서비스 있다고 말해줬는데. 바이버 클로드라고 하면 바로 나오고. 네. 레딧 글도 나오고.
아, 그래서
나오고.
엄청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때 봤었을 때도. 그래프랑 엄청 잘 만드셨던데?
근데 그때 발표할 때 이거 코딩 생각보다 많이 안 하셨다고.
맞아요. 제가 어. 한 줄도 안 짰어요.
아, 그래요?
풀 바이브 코딩으로만 만들었어요. 근데 4시간 정도 걸려서 요 초안을 만들었었는데 네. 그때 사내에서 좀 요거 만들었다 발표하려고 버그 픽스를 좀 했었거든요. 네. 좀 완성도 있게 공유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버그 픽스가 4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버그가 좀 남아있긴 해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약간 멈춰있는 상태신 것 같은데. 한 달?
네. 아, 코딩이? 네. 지금 약간 니즈가 떨어진 건가요?
아, 지금 약간 회사에서 신기능 배포한다고 좀 바빠서.
아. 아까 녹화하기 전에도 네. 저희랑 같이 원래 저녁 식사하기로 했는데 네네네. 갑자기 또 일이 생기셔가지고.
아,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장애 나셔가지고 오늘 못 오시는 건가?
어, 그러니까 오늘 녹화 빵꾸인가? 생각했는데. 이거는 서버는 딱히 필요 없었겠어요, 그러면?
맞아요. 근데 조회수 기능을 넣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 어쨌든 몇 명이 사용하고 있나 좀 트래킹을 해보고 싶어서 그 서버를 세팅하려고 했었는데 아 이거 서버 세팅하기 좀 귀찮은데 서버 없이 조회수 세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그 GitHub에 라벨로 조회수 트래킹하는 투데이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차피 일렉트론 웹앱이니까 똑같이 네. 넣으면은 웹 브라우저처럼 찍히지 않을까 그래서 넣어봤는데 찍히더라고요. 지금 바이버 메인에 가보면은 그냥 좌측 하단에 투데이가 이미지로 네. 찍히고 있어요.
아, 히트스 해서 써있는 게 네. 오늘 히트
엄청 높은데요?
4745개.
아, 리듬이랑 또 앱의 히트는 또 따로
어, 그래요? 있어요.
어.
4000은 아마 리듬이일 거예요.
네.
앱의 히트는 뭐지?
야. 좀 만들고 나서 반응은 어땠나요?
어, 레딧에서 올렸는데 뭐 좋다는 네. 글도 되게 많았었는데 약간 인종차별 글도 많더라고요.
어? 어, 왜요?
제가 서명을 안 하고 그냥 패키지로 해서 올렸고 그걸 설치하려면은 그 맥 설정 가서 개인정보 보안 가서 아~ 이 앱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아~ 설치를 써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나이스 트라이 차이니즈 이렇게 약간 인종차별적인 댓글을 달더라고요.
아, 그것 때문인가요?
앱으로 만들면 그럴 수 있죠. 앱이니까 그걸 해야 레딧. 되죠.
레딧. 네. 오.
레딧은 근데 원래 좀 이상한 데라서 DC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은 DC나 이제 약간 좀 그런 데라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나이스한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의 DC를 너무 얕보는 거 아니에요? 레딧 정도밖에 안 돼. 레딧 정도면 그래도 본문이라도
레딧
길지.
정도라고 하면 칭찬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국의 DC는 제목만 있잖아요.
아. 좋은 평가는 없었어요?
아, 좋은 평가도 많았어요. 이거 좋다. 나 바로 써보겠다. 이런 것도 많았었고. 그래도 이거 좀 긁히는 댓글이 있어서. 네. 제가 바로 애플 개발자 계정 $120가 되고 바로 긁어서 바로 애플의 공식 서명 공증 네. 받고 네. 다시 홈브류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포했어요. 와.
근데 그 결제할 정도면 앱스토어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이제 네, 올릴 그러네요. 수 있죠.
그러네요.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거죠. $120.
맞아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올리지 않으신 거죠?
네, 앱스토어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 부류로 이거 만드신 거잖아요.
네.
요거는 요거 하는데도 그 인증된 앱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 부류에서도 이거 체크하나요?
부류는 체크하지 않는데 설치하고 네. 실행할 때 체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 그게 그거 아니라 추가로 하나 더 있었나요?
이 앱을 신뢰할 수 없음이라고 뜨고 아, 아예 꺼져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헷갈리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어떤 앱은 증상이 조금씩 달라. 인터넷 다운로드 받고
권한 문제 아닐까요? 어디까지 접근하는가.
아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인증을 진짜 그걸로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일 것 같긴 해요.
이게 애플에서 서명인 단계가 있고 공증 단계가 있는데 아마 둘 다 통과하면은 그냥 실행되는 것 같고 공증을 안 하면은 그렇게 뜨는 것 같아요.
오. 우리 홈브를 올리는 건 쉬운가 보군요.
네, 맞아요.
홈브는 다 받아주나 보네. 너무 위험한데?
그러네요. 위험하네요.
근데 뭐 그래서 캐스크라고 해야지 실행되는 거긴 하잖아요.
캐스크가 그거예요? 아무나
캐스크가
올릴 수 있는.
아니,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앱 GUI 캐스크. 툴들.
아, 예. 예. 근데 그 포뮬라 받아주는 게 큰 제한은 없는 것 같아서. 원래 좀 까다로우면 이것도 막 심사하고 뭐 그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올리는 곳이 또 쉽지 않은. 근데 뭐 하긴 NPM이나 잼도 다 열려있는 거 생각하면
그쵸.
그냥 공개 저장소라고 봐도 되는 건가? 이거 올리는 거 쉽지 않지 않아요? 그 저장소가 한 개 아니에요? 홈브류가?
그렇죠. 거기 올리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 올리신 거 아니에요?
아, 캐스크로 올렸어요.
캐스크를 올린다는 건 뭐예요? 캐스크랑 이 따로 있나요?
캐스크에 올리면은 제 개인 레포를 올리고 거기에 개인 계정에 홈브류라는 레포지토리를 만들고 거기 배포 설정을 달면은 네. 캐스크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아,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
아, 네. 지금 이 캐스크가 그 스미스의 아이디가 설정돼 있군요. 아,
맞아요.
스미스 아이디에 바이버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아, 그게 뭔가 또 규칙이 있나 보군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공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스미스가 올려놓은 거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아, 이해했습니다. 네. 아, 그게 왜냐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은 이 홈브류가 사실 이것도 이제 전화 씹히는 루비를 많이 하니까 루비의 유산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근데 홈브류가 이 포뮬라 파일을 저장소 하나에서 관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장소가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요. 웹에서 안 떠요. 그 파일 포뮬라 읽으려면은. 그래가지고 로컬에서 그 클론 받을 때도 힘들고 되게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거기 올리셨나 지금 생각했는데 아, 그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뭔가 최적화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발전하고
관련해서.
있죠.
그래요?
네.
너무 많으니까.
폴더화하고 뭐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고 폰트 같은 거는 웹으로 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갔던 것도 뭐 한 5, 6년 전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조금 났고
좀 바빠서 못 하고 계신다고는 했지만 네. 좀 생각하고 계신 추가 기능 이런 건 뭐가 있어요?
주변에서 유료화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유료화 생각은 아직은 없고요. 그 더 좋은 툴도 많은데 제가 감히라는 생각으로 이건 아직 계획이 없고 제가 좀 클로드 코드 쓰면서 써보고 싶은 기능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요즘에 그 와일 툴을 걸어놓고 계속 클로드한테 시키는 게 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와이트로요?
네. 그냥 계속 액셉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 바이패스 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 바이패스 말고
아니면 계속 치는 거 그거요?
맞아요.
낙교님이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계속.
아 제가 말한 거는
큐에다 넣어놓고 하라고.
제가 말한 거는 클로드 코드는 기본적으로 그 큐에다 쌓아놓으면은 얘가 읽어갈 수 있을 때 바로 읽어가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
작업이 끝난 다음이요?
그 메시지를 넣어놓으면은 작업이 끝나기 전에라도 내가 이 메시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API 끝나면은 그냥 바로 가져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코덱스는 실제로 태스크가 끝나야지 다음 메시지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클로드한테 계속을 쳐놓으면은 그걸 계속 그냥 빨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작업이 완전히 끝나도 그걸 안 가져가잖아. 그게 없잖아요, Q가. 근데 코덱스는 이제 완전히 끝나고 가져가니까 거기다 계속을 쌓아놓으면은 그리고 자는 거죠. 그냥 계속 한 5번 쳐놓고 자는 거죠.
혼자 계속 생각하는 건데 잘못했나 하면서
다 끝나고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지금 얘기하셨던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 아이를 말한다는 거는 액셉하는 건가요?
어느 레이어에서 그걸 자동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른데 매번 새로운 세션을 열면서 특정 투두리스트나 PRD를 하나 주고 PRD가 완성됐는지 계속 체크해라는 그 프롬프트를 계속 반복하게 해보려고요.
다른 애가 하나 더 떠서
네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 번 작업을 맡겼을 때 다 못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투두리스트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중간에 하다가 그냥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무한 반복 기능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옆에서 그냥 잘못된 것 같아 계속해를 한 계속 입력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로컬의 클로드 세션을 앵그럭과 같은 서비스 이용해서 좀 원격으로 좀 처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퇴근하기 전에 그냥 일 시켜놓고 그냥 집 가서 다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추가 프롬프트 맡기고 다시 자고 싶다.
아, 그쵸.
이런 니즈요.
아. CP가 벌써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오, 진짜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이유고 저는 계속 회의 때문에 돌아다니니까 클로드한테 일만 시키면 들고 층을 이동하면 네트워크가 끊겨가지고
아, 그렇죠.
짜증나서 못해먹겠다 해서 원격 서버 하나 세팅해놓고 아직 저는 뭐 회사 레포까지는 아니니까 VPN 이런 거 없어도 되는 환경이라서 그런 거 들어간 다음에 시켜놓고 이제 이거 폴드 7이니까 여기서도 젤리제이로 또 세션 들어갔다 나왔다 중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가서 이렇게 일 잘했나 보고 끄고 그러니까 이런 툴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 문제는 그 환경을 완벽하게 잘 못 만들어줘서 저도 엉켜했는데 말한 대로 내 컴퓨터가 어딘가 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시도가 드는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쓸수록 애가 알아서 한 번에 잘해주면 이런 생각 안 할 텐데 알아서 한 번에 못하니까 근데 나크님 같은 분 그런 니즈가 없는 거 보면 그냥 아까만 해도 계속 쳐놓고 그냥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니즈는 있죠. 니즈는 네. 있죠. 저도 이제 그러니까 원격에서 실행시키고 싶긴 한데 귀찮아서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저는 반대로 여기서 계속 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 스페이서 같은 거 두고서 얘 안 다치게 하고서 들고 다닐 수 없나. 아. 요즘에 트렌드가 어떤지 모르겠. 다른 분들은 뭐 제가 자세히 보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원격에 실행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노트북을 그러니까. 켜고 들고 가서 다니시는 분이 많지 않나요?
아니까 그러니까 저도 일부러 안 덮고 이렇게 하는데 네트워크는 끊기잖아요. 결국 또
아, 그렇긴 하죠. 네, 맞아요.
말한 대로 그냥 한 날을 여기다 계속 해놓고 화면도 거의 그냥 가려놓은 다음에 계속 뭔가를 뒤에서 돌리고 싶다는 니즈가
있는데 리모트 잘 되면 좋죠. 네, 리모트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말한 대로 엔지럭 같은 거 근데 잠자기 보드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밑에도 적었는데 저도 이 노트북 문제 때문에 사실 맥미니와 같은 데스크탑 환경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원격에서 쓸 뭔가 서버가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슬립 안 걸 슬립이 안 되게 계속 세팅해 놓고 무한 작업을 원격으로 시키는 거죠.
그러겠네요. 아 이게 뭘 많이 적어주셨군요. 노션에 저희가 노션을 잘 안 써가지고 노션에 적어주신 것도 못 봤어.
그 유튜브 채팅에서 보로로님이 실무 개발자들은 코덱스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 클로드 코드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 물어보셨어요.
아 코덱스 쓰시나요?
아 저는 아직 안 써봤는데 클로드 코드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뭐 다음 기회 얘기하시는 걸로 하시죠.
낙교님의 이야기가 맞는 거
결론은 뭐예요? 일단 결론만 얘기해요.
아 근데 클로드 코드가 메인이긴 해요. 네, 그거 메인이고 코덱스는 다루기가 좀 힘들긴 해요. GPT-5가 똑똑 그러니까 문제 잘 푸긴 해요. 확실히 잘 푸는데 그리고 다루기가 좀 힘들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왜냐면 클로드 코드에서 뭐 다른 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CP도 안 쓴다고 해가지고 저는 리즈미나 컨티뉴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근데 코덱스는 리즈미나 컨티뉴가 엊그저께가 들어왔어요.
아.
그 정도로 지금 기능 개발이 빠르다고 할 수도 있고 늦다고도 할 수 있어가지고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약간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 막 들어오기 전에 코덱스한테 시켰거든요. 클로드 코드가 처음에 잘해놓고 하도 복잡한 거 계속 깽판치고 있어서 일을 잘 못해가지고 너무 짜증나서 코덱스 막 세팅하고 해봤는데 UI는 확실히 클로드가 익숙해가지고 훨씬 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해봤는데 결국 완료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실행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돼서
좀 써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좀 더 써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섞어 쓴다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노정석 대표님인가 그분도 6대4로 쓴다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결국 이 툴들이 나왔을 때 저도 조금 늦게 들어가면 개발자들의 후기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뭐 무슨 점수 1등이라고 해도 막상 쓰는 사람 거의 생각보다 없는 것처럼 코덱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코덱스는 조금씩 쓰는 것 같아요. 코덱스는 사실 클로드 코드가 맥스 플랜 있잖아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대체? 그거를 약간 경쟁자라고 할 만한 게 이 오픈 AI의 프로 플랜밖에 없기는 해요. 아, 그런 그렇죠, 이슈가 있긴 하죠. 예.
아 맞아요. 그래 사실상. 아까 그 연결할 때 좋은 게 API 키 안 쓰고 지금 회사에 팀 플랜으로 바로 되니까 부담 없이 연결할 수 있죠. 클로드 코드는 그게 안 되잖아요.
클로드 코드는 안 되죠.
팀 플랜이면 또 안 되고 막 그런데 GPT는 어차피 열어뒀죠. 지금 이미 쓰는 GPT 바로 연결되니까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일반 회사들도 GPT 정도는 지원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쉽게 시도해 버릴 것 같긴 하네요.
네. 다음에 좀 더 깊이 한번 네. 비교해서 아,
코덱스 얘기는 뭐 네.
예전처럼 네. 똑같은 거 한번 시켜보고 누가 잘하나 봅시다.
네. 근데 그런 약간 쇼맨십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그런 거 잘 못해서.
아까 그거 좋은데요? 그 입코딩 시켜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PRD 써놓고
아, 아니 저 입코딩까지는 안 해도 우선 잘하기만 해도
우리도 하나 해야 되나요? 뭔가 입코딩들 근데 바이버 저는 써볼만 한 것 같아요. 이게 바이버가 되게 좋은 툴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클로드 코드 쪽에서도 CC 유세이지 아시죠? 네. 그 툴이 사실 너무 웃긴 게 그 저자분 저 일본 분이긴 한데 계속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너무 웃긴 얘기가 뭐냐면은 그게 잘 나갈 때 코덱스보다 다운로드가 많았어요.
와,
코덱스라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개발도 안 했거든요. 한 두세 달 정도 거의 네. 방치 상태였어요. 코덱스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중간에 그 다운로드 그래프를 보면은 CC 유세이지가 코덱스보다 다운로드가 많은 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론 코덱스가 쭉 올라가고 있긴 하죠.
아, 그리고 지금은 클로드 맥스 나와서 그래요. 그게 안 나오고 맥스? 막 하니까 비용 계속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 아니에요. 클로드 맥스 나오고 나서도 이제 책 보고 싶은 거죠. 궁금한 거죠. 자기 얼마나 쓰는지 그렇죠. 200달러보다 많이 쓰는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은 걸 봤을 때 저는 지금 그런 거 쓰시던 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세션 동시에 어떻게 돌리고 있는지 맞아요. 궁금하면은 바이버 쓰면 되게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CC 제가 발음이 좀 애매하긴 한데 CC 유세이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딱 비용만 볼 수 있는 정도긴 하거든요. 그래프를 본다든지 뭐 병렬로 세션을 본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전 진짜 신기한 게 잘한다 그 클로드 코드가 그러니까 약간 이거 하는 거 자체가 그 세션 파일 분석해서 만든 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거 알아서 분석해서 만들었을 건데 아, 이 정도까지 한다고? 하는 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건 저의 프롬프팅 노하우가 좀 녹아들었고
한번 그 얘기도
요 네, 뒤에. 해주세요.
사실 이 클로드 코드 사용량이라는 게 어디서 받아왔는지 제가 맥락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공식 문서에도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API로 가져오는지 뭐 훅 해서 중간에 사용량을 뭐 가져오는지 제가 전혀 모르는데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CC UGAG가 이미 잘 만들어놨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그거 클론 받아서 라이센스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네. MIT 라이센스더라고요. 별 문제 없네라고 싶어서 클로드한테 시켰어요. 얘네가 어떻게 토큰 계산하는지 알잘딱으로 정리해와. 이렇게 해서 요거 기반으로 이걸 만들어봐. 이렇게 시켰더니 같은 로직을 잘 구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직은 진짜 전혀 모르는 상태로 구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코딩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클로드가 다 했다고 하신 게
네.
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능만 내가 던질 뿐이고 분석부터 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클로드가 한 거군요.
맞아요.
이야.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약간 이런 종류의 포팅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로직을 가져오는 거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포팅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럴 것 같은데 포팅을 하면은 이쪽에 어떤 기능이 동작하는 게 사실 동작 자체가 명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세를 충족할 때까지 약간 테스트처럼 도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로직 가져오거나 로직을 다시 구현하는 거 그런 거는 너무 잘할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엄청 중요한 노하우죠.
근데 요즘 그 이제 클로드한테 일을 시키면 중간 중간에 주석을 많이 달잖아요. 근데 그 주석을 다는 이유가 이제 일의 결과물만 넣는 게 아니라 일의 맥락을 넣으려고 한다. 코드 클로드가 그래야 다음번에 자기가 그걸 읽고 그 맥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클로드가 그걸 이해하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읽고 네. 근데 CC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결과물만 있는 거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드의 의도는 없는 거고 결과물이 있는 건데 그걸 읽고 잘 분석해냈다는 게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주석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아 주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CC 스테이지도 클로드가 만들었을 수 있다.
그럴걸요? 아마 많이 아, 그래요? 그렇게 개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아마 CC 요새 엄청 인기 있는 툴이라서 지금도 많이 쓰일 거라서
바이버를 이렇게 뭔가 만들고 나서의 스미스가 얻으신 교훈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 바이버 그래프를 보면은 제가 바이버 만들기 전에는 동시에 여러 작업을 잘 못했어요. 네. 근데 확실히 모니터링 하고 나니까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아, 동시 작업량이?
네. 이전에는 거의 두 개를 동시에 하면은 거의 최대였는데 네. 이제는 세 개, 네 개까지 동시에 하니까 그게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도 이제 시도를 해보는데 이게 내 컨텍스트 전환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두 개만 시켜도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뭘 시켰는지 위에 한참 올라가가지고 확인해보고 저쪽으로 가면 또 얘한테 뭘 시켰었지 한참 확인해보고 세 개, 네 개를 시킨다는 거는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장비 탓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밑에서 장비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시죠.
네.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옆에서 잘하는 분들 보면 잘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전 잘 못 쓰니까 아직도 프롬프트로 잘 못 시켜서 계속 안 되니까 계속 중간중간 개입해서 보니까 네. 이게 동시에 시키는 게 잘 안 되는데
개입할 필요가 없이?
개입할 필요 없이 최대한 잘하게 해놓는 분들은 중간에 그게 좀 덜하는가 싶기도 하고 상상입니다. 네. 또 뭐 이야기하죠? 또.
한번 바이브 코딩 얘기해 주시죠. 장비랑 네. 스미스의 프레임워크
장비? 네. 장비 얘기해 주세요.
네. 장비 전에 제가 바이브 코딩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저만의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베스트 프랙티스는 이미 다들 많이 공유를 해주셔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널리 잘 알려져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그건 유행을 잘... 네.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네. 그냥 잘 따라하면 되는 거고 잘 취사 선택하면 되는데 네네. 이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쓸 건지 자신만의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환경을 좀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저는 AI한테 작업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킬지를 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AI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잘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 이렇게 나누고 있고 두 번째로 또 AI가 빨리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반대로 AI보다 내가 더 빠른 분야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개념은 그리고 팩토리오에서 왔습니다.
오.
그래서 예를 들어 AI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제가 명세를 아주 자세히 해서 아주 작은 구현을 맡기면은 아주 잘할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반대로 좀 단순한 명세를 하고 좀 세부 동작이 중요하진 않은 큰 작업을 맡기면 그것도 얼추 잘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좀 알잘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거 예를 들면 그냥 어드민 만들어줘 라고 일을 시키면은 이거 아주 못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하거나 빌드도 안 되거나 이렇게 될 거고 또 많이 알려진 케이스로 일관성을 지키는 일도 AI가 좀 잘 못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속도 관점에서도 한번 보면은 AI가 더 빠른 분야는 이제는 코드 생산은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물리적으로 이제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저 멀리 가버려.
그래서 바이버의 그 손이 네 개군요.
네, 맞아요.
아, 바이버의 그 아이콘이 있어요?
네, 깃허브에 들어가면 그 네. 그림을 하나 그려주셨는데 그 아이콘이 있고 그 위에 그거를 뭔가 구상화시킨 네. 3D 그래픽이 있거든요. 거기에 손이 네 개 달려있어요. 네 개 맞죠?
그래서 일관성이랑 정확성과는 별개로 그냥 속도만 봤을 때 코드 생산은 제가 이제 절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빨라졌고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더 빠른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더 빠른 분야 뭔가요? 네.
예를 들면 LSP 기반으로 뭔가 수정사항을 만들 때 여기서 말하는 LSP는 그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 기반으로 뭔가 작업할 때는 IDE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클래스, 파일, 뭐 펑션, 리네임 같은 거 그거 AI한테 맡기면 한참 걸리고 한번 바꾸고 또 다시 컴파일하고 이 작업 계속 돌면서 한세월 걸릴 텐데 이거 그냥 IDE한테 맡기면 제가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작업이나 뭐 임포트 유효성 검사, 컴파일 가능성 체크 이런 것들은 아직 인간이 더 빨리 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까도 살짝 나왔는데 작업 결과를 AI한테 한번 작업 결과를 받고 그걸 단순히 조금 더 수정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은 다시 AI한테 맡기는 것보다 아직은 제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는 AI한테 어떤 작업들을 맡길지를 좀 작업을 분류를 했고 이거 기반으로 좀 세 가지를 해보고 있어요. 이 분야를 잘 판단해서 적절한 일을 적절한 방법으로 AI한테 시키는 능력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고 또 AI가 잘 못하는 분야나 더 느린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야를 AI가 더 잘하게 하거나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세팅하는 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LSP 기반 동작이 느리다라고 하면은 네. 그 LSP MCP 서버가 또 있거든요.
아.
이걸 연동하면은 ID가 컴파일해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냥 LSP 서버한테 물어보고 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네네.
또 이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느리거나 아니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작업은 무한 반복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중 병렬 처리를 시켜서 이런 환경을 세팅해서 좀 해결을 해보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다중 병렬 처리라는 거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게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의 저장소에 대해서 여러 개의 클로드 에이전트가 동시에 작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맞아요. 하나의 저장소고 로컬에 네. 클론은 여러 개 받아놓고 하고 있어요.
아, 클론을 여러 개 받아서
네.
그러니까 하나의 저장소에 동시에 접근하면 뭔가 충돌이 많이 생길 텐데 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클론을 여러 개 받아서 작업한다?
네.
오, 그것도 좋네요.
다른 분 뭐 워크트리 만들었잖아요.
네.
클론 여러 개 받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긴 한데 저도
워크트리는 익숙한 개념은 아니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워크트리를 쓰시는 건가요?
지금 클론해서 하고 있어요.
아, 여러 개 클론 해가지고
저도 빌드 캐시 꼬이거나 아니면 워크트리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 생길까봐 일단 클론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궁금한데 노하우가 그 클론을 받고 워크트리를 만들건 네. 병렬을 하려면은 그 하나하나의 저장소마다 개발 환경을 세팅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개발 환경 세팅을 하면 뭐 EMV 파일 만들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EMV 건가요? EMV 파일 만들고 DB도 네. 뭐 필요하면 격리해야 되고
아...
그런 작업들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포트 충돌 같은 게 날 수도 있는데 보통 컴파일까지만 해보고 실행까지는 많이 아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좀 더 고도화되면은 그런 분기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원래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만들었던 게 제가 홍보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WM이라고 워크트리 매니저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뭘 해주는 거냐면은 워크트리를 만드는데 그 그냥 기세 명령어잖아요. 기세 명령어인데 그걸 할 때 훅을 설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워크트리를 만들면서 훅으로 명령을 쭉 실행하는 거죠. 다 EMV 파일 새로 만들고 서버 실행할 수 있는 환경 만들고 DB 초기화하고 그런 작업들을 쭉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워크트리를 제가 원하는 시점에 엔게로 계속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발 환경을 매번 걔가 세팅을 하니까 그게 뭐 도커 같은 게 있으면 도커 세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독립된 환경에서 전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지 않을까 얘기해 보는데 그런 문제가 없이 그냥 이제 실행을 안 하고 바이브 코딩 하는 경우도 계신 것 같고 얘기하신 것처럼 컴파일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약간 상황들이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버도 그런 툴인가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요즘에 클로드에서도 뭐 클로드 여러 개 띄우는 GUI 툴 같은 것도
네.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걸 하려는 니즈인가 했는데 그런 거는 또 사실 개발 환경을 걔가 해주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니즈랑은 좀 달랐던 것 같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장비로 넘어가나요?
아, 네. 제가 또 장비병이 있는데요.
저희랑 비슷하시네요.
이거 CP가 있는 거랑 같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건가요? 모델이 뭐죠?
다른 건가요?
회사에서 그거
삼성 거 모델이요.
아, 더 큰 건가 보다.
네, 이건 더 긴
G9.
네, 맞아요.
와우.
삼성 모니터 G9.
네.
네.
이거 이미 사진으로만 봐도 눈 그 화면이 왜곡된 느낌.
몇 인치예요?
이게 49인치고 와. 비율이 21:9일 거예요.
그렇죠. 옆으로 더 넓은 거?
49인치 와이드.
네, 그래서 그냥 와이드가 아니라 공식 명칭이 울트라 와이드거든요. 그래서
21:9라서 그런 거죠?
네.
21:9면은 영화도 안 되지 않아요?
이제 그게 그 정도죠. 그 고급 영화가 21:9 나오지 않나요? 16:9도 아니고? 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사놓고 영화를 안 봐서
영화를 보면은 요 옆에가 잘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못 채울 것 같은데.
오디세이 G9 이거 사신 거.
오디세이 G9.
네, 제가 두 개 샀는데 집에 있는 거는 G9이고 회사에서 쓰고 있는 거는 명칭이 좀 다른데 그 파생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USB-C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좀 신 버전.
아,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도 개인 장비로.
네, 개인 모니터로.
와.
지금 보니까 맥북은 클램쉘로 연결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2 모니터도 안 쓰시고 그냥 이 와이드 모니터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더블 모니터 사용하다가 이제 이걸로 정착했어요.
근데 아마 이게 두 개 연결한 거랑 같은 걸걸요?
아닌가?
뭐가요?
이 모니터 두 개 연결한 거랑 같지 않아요, 이게?
비율만 비율로만 보면 거의 그렇죠. 어,
근데 그것도 그 활용 그렇고. 활용도가 다르죠.
아, 그것도 그렇고 뭔가 연결하는 게 이게 아닌가? 뭔가 HDMI 두 개 꼽은 그런 효과예요.
아, 아니요. 아니요. 모니터 하나로 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맥북 에어 옛날 버전이야. 모니터 하나만 연결할 수 있어. 그럼 애 연결 못하냐면 그건 아니죠. 모니터 만약 두 개만 연결할 수 있어. 그럼 애 하나하고 위에다가 하나 더 띄우면 되죠.
근데 21대 9 이렇게 울트라 와이드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되게 좋은 게 클로드 코드 같이 바이브 코딩 도구를 이용하면서 저희가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코드를 리뷰를 하는 게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화면을 돌려서 버티컬로 모니터를 세우고 코드를 보거나 그랬었는데 네네. 이제는 코드 디프를 봐야 되니까 가로로 길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IDE를 길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
네네.
또 지금 보면은 여러 개 작업을 동시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맥에서 말하는 데스크탑 단위를 여러 개를 띄우거든요. 그래서 한 데스크탑 안에
와이드인데 그걸 또 데스크탑을 여러 개를
네 가운데 ID 띄우고 네. 왼쪽에는 뭐 크롬이나 PRD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 뭐 노션 테스트 도구 이런 거 띄우고 오른쪽에는 터미널로 클로드 코드 띄우고
네.
요 화면을 하나의 데스크탑으로 만들고 데스크탑 넘기면 다른 데스크탑 띄우고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을 전환해가면서 여러 개 작업을 동시에 하니까
네.
그 컨텍스트 전환할 때 비용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영상으로도 올려놨거든요. 영상 네.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텐데.
네. 지금 영상에 뭐 이렇게 회사의 코드가 나와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0초 정도 되는 거라서 잠깐 볼게요.
영상을 보면 뭔가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곡이 있어요.
영상에?
아닌가?
이거 찍어서
아, 모니터가 왜곡인가?
아, 이거 사진을 찍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체가
아니 아니 영상.
네. 영상이 제가 이거 모니터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요.
그냥 찍으면 안 나와서
아 네. 와이드로 찍으신 거예요?
네.
아, 와 맞네요 데스크탑이
그래서 그 세팅이 그대로 왼 1번 2번 두 개 있으니까
네.
1번 1이랑 2번 1을 그냥 한 번에 딱 전환하고
맞아요.
근데 이게 듀얼로 하면은 왼쪽에서 막 코드 ID 전환하고 또 PRD 전환해야 되고 터미널 전환해야 되고
어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안 넘어가니까
그 너무 헷갈리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AI 시대에는 와이드다.
네, 울트라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다. 그냥 와이드도 안 되고.
그냥 와이드도 아니죠.
CP가 쓰는 거 뭐였죠? CP가 쓰는 건
제가 지금 쓴 모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전 될 거 샀고
좀 더 작은 거죠.
에?
작죠.
크죠.
49, 거죠. 49인치보다 작잖아요. 이거보다.
어, 제가 그 모델 찾았었는데. 찾으려다가 못 찾았는데.
아, 그렇게 찾기 힘들어요?
CP 올려주신 거 봤었는데. 높이는 좀 더 크고 가로 길이가 좀 짧을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조금 더 와이드고 같은 인치에 네네. 애는 조금 더 이제 위아래가 높은. 그래서 코딩할 때는 이제 위아래 높은 것 좀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거를 샀었죠. 찾아볼게요.
40인치 아닌가요?
아, 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열심히 찾아볼게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뭐 모니터는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장비 그 뭐야? 데스크탑을 쓰시나요? 뭐 랩탑을 쓰시나요? 뭘 쓰시나요?
회사에서는 지금 랩탑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랩탑 연결하니까 좀 아쉬운 게 그 바이브 코딩이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잖아요. 짧아도
네.
몇 분 걸리고 네네. 길면 몇 시간까지 걸릴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 클로드 코드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화장실 가기 전이나 퇴근하기 전이나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네. 무언가 롱텀 작업을 맡겨놓고 가는 게 좀 습관화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노트북 사용하니까 이 롱텀 작업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왜요, 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동할 때 네트워크가 끊기기도 하고 전원 연결이 끊기면 슬림 모드로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슬림 모드를 해제하면은 방전이 돼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랑 같이 사용하면 생기는 이슈인데 모니터 연결을 했다가 해제할 때마다 이 윈도우를 다시 세팅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뺐다가 꽂으면 그 윈도우 배치가 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군요.
맞아요.
맥북에 맞춰서 윈도우가 싹 모였다가 이제 다시 울트라 와이드로 갔는데
네.
그 상태로 뜨는. 아,
그러기도 그러기도 하고 네. 노트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스크탑에 비해서는 조금 성능이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맥미니나 맥스튜디오를 쓰는 게 좀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집에서는 개인적으로 M4 맥미니를 새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 쓰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M4 맥미니
네, 놀라웠던 게
네.
같은 스펙이면 가격이 130만 원 저렴하거든요.
맥미니가
맥북 프로랑
맥북 대비
아.
아. 맥북 에어랑 비교해야죠.
맥북 프로랑 비교. 네.
맥북 프로는 사양이 더 높잖아요.
맥북 에어랑 비교하면 훨씬 더 저렴하고요.
맥북 에어는 64기가가 안 나올걸요?
맞아요.
네. 맥미니 64기가 있어요?
아, 64기가까지 네. 쓸 필요 없잖아요.
뭐 쓰는 사람 맘이죠.
왜냐면 어차피 무거운 아이디 안 띄우면 되잖아.
아직 인텔리제를 버리지 못해서.
아, 그래요? 아, 인텔리제를 아직 못 버리셨구나. 아. 그러면 필요하죠.
그래서 맥미니를 세팅하는 게 좀 좋지 않나. 가능하다면 맥스튜디오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맥스튜디오는 왜요? 로컬 LLM 하시려고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 더 높은 램을 쓸 수 있거든요. 맥미니도 64기가까지밖에 안 되는데 네. 맥스튜디오를 하면 96기가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바이브 코딩 계속하면 네. 메모리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아닌가요? IC를 여러 개 띄워야 돼서요.
그러니까 아~ 한 세션마다 이제 하나씩 띄운다는 그런 컨셉 아닌가요? 아~
더 많이 네. 띄우겠다.
아니죠. 네. ID를 아예 안 띄울 수 있잖아요.
안 띄울 수도 있는데
VS 코드로 리뷰만
그,
하고
같이 그 한 세션 세트로 움직이는 시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요 ID랑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를 한 세트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IntelliJ만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클로드 코드 자체가 메모리를 많이 먹진 않잖아요.
아직 IntelliJ를 버리기엔 아직
그러니까 결국 좀 쉽지 않더라고. 아,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이 언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는
맞아.
아니요, 루비 쓰는 분들도 그 루비만 많이 써요. 그 쉽게 못 버려요. 왜냐하면 특히 회사 업무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엮인 게 네. 많아서 결국 그 아이디를 써야 돼가지고 저는 이제 제 거 모니터 산 거는 델거 U40 25QW라고 40인치. 근데 이게 인치가 센티미터로 재보진 않아서 제 거는 16대인가 그러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인치로만 계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인치 계산되죠. 대각선 길이.
인치는 대각선이니까.
대각선인데 약간 옆으로 더 밀면 이게 더 크게 나오는 느낌이라서.
상관없을걸요? 그냥 대각선 길이로 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면적을 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안 그래도 아는 분한테 아는 분이 될 거 40, 25QW 써서 그거 물어보고 될 거, 아니, 그러니까 삼성 G9도 봤는데, 삼성 G9 엄청 비싼데 왜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죠? 지금 G9이 200 몇만 원인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스펙 버전이 있고, 낮은 스펙 버전이 있는데, 낮은 스펙 버전이 좀 최근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원래 이거 거의 400만 원 하죠?
맞아요.
지금 그 G9이 지금 110만 원, 이건 맞아요? 120만 원?
네, 맞아요. 저도 120만 원에 구매했어요.
저 분명히 봤을 때 200 몇만 원, 300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마 괜찮은데요, 가격이?
57인치 버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맞죠. 보셨을 거예요.
57인치 더 크죠. 책상이 안 올라갈 것 같아. 약간 지금 저희가 쓰는 그 데스커 책상을 튀어넘어 그러니까. 넘어갈 것 같은, 그쵸.
바로 1200을 넘는 거 아니에요? 1400을 넘는 거 아니에요?
옆 동료분 자리 침범하고.
그러니까.
저, 아, 죄송합니다.
와.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저도 분명히 이거 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이거를, 와이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은 아니고 그때만 해도 뭐였죠? 커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커서에다가 클라인을 같이 쓰던 시절 커서에 클라인을 쓰니까 왼쪽 오른쪽에 그 두 개 에디터가 꽉 차지하고 그치. 가운데 코드는 요만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게 그쵸. 볼 수가 없어 코드를 물론 코드 안 보지만 그래서 오른쪽을 최대한 늘려놓고 가운데다 걔를 딱 띄워놓으면 아까 말한 대로 클로드 코드랑 에디터가 하나로 통합된 형태니까 한 번에 보이고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어서
클로드 코드
그냥 클로드 코드를 어차피 따로 띄우니까 이게 동시에 볼 일도 없고 근데 확실히 편하긴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커서처럼 이렇게 하나로 뜨잖아요 앱이. 그러면 이제 낙교님도 그렇고 계속 무슨 필요냐고 그냥 서브 모니터 하나 쓰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로 띄워지면 확실히 이 중간 제일 중요한 영역이 안 끊기거든요. 두 개 모니터라면 제일 중요한 가까운 영역에 이게 눈이 딱 끊겨가지고 아~ 목을 더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자리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확실히 아래쪽에 이제 10층에 있을 때는 만족도가 조금 더 좋아요. 확실히 확 넓은 느낌이고 근데 이제 뭐 지금 스미스처럼 뭐 엄청 본격적으로 세팅하진 않는데 만족도는 좋다. 근데 가성비는 계속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게 한번 사보고 회사 거 기존 게 얼마지 하고 이제 가서 물어봤더니 70만 원이라는 거예요. 갭이 너무 큰 거지. 난 이 정도로 쌀지 몰랐는데.
나는 120만 원 어떤가요?
예?
120만 원 어떤가요?
120만 원 모르겠어요. 아, 근데 오디세이 G9을 저도 안 써봐. 오디세이 G9이 가격이 원래 이 가격이 아닌데.
근데 그러면 이거가 지금 네. 저희 쓰는 데스커 정도에 다 들어가는 사이즈인 거죠?
네, 맞아요.
완전 꽉 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크기가 가로가 1148mm예요.
그러니까 그럼 120, 우리가 120인가? 더 넓을 것 같긴 한데.
1600?
어, 훨씬 넓을 텐데. 40, 한 뼘 정도.
근데 50, 아까 50몇 인치? 57인치 삼성 G9? 그거는 가로가 1300이야. 1328.
그러니까 별로 안 높아요. 10cm 차이밖에 안 나요.
아, 그래도 엄청.
그래도 이제 책상이 거의 마진없이. 와, 그 넓은 책상이 꽉 차는 건데. 고개 돌리기도 힘들겠다.
근데 어차피 꽉 채우잖아요. 모니터 두 개 하면. 두 개 쓰시죠.
그런가? 그렇긴 한데.
두 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격 말고는 안 넘어갈 이유가 없어, 솔직히. 아. 물론 이제 뭐 특수하게 쓰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막 세워놓고. 근데 저도 그때 해봤더니 제일 좋을 때가 뭐냐면 특히나 인프라 모니터링 할 때 네. 이렇게 차트도 쭉 길게 보고 싶을 때 이게 쭉 한 번에 길게 볼 수 있는 게 진짜 장점이 커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렇게 진짜로 왼쪽 오른쪽 꽉 채울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 진짜 만족도가 좋고 가격이 저도 지금 봤더니 G9이 지금 아 OLED 버전이 있고 한데 그래도 지금 단자가 다 근데 HDMI라고 DP밖에 없네요. USB-C가 없네요.
USB-C로 나온 게 G9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변경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왜냐면 될 거에는 USB-C로 연결이 되고 또 뒤에 허브가 이렇게 살짝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진짜 사용성이 좋거든요. 가격이 200만 원이나 되긴 하지만 네. 근데 어차피 이거 뭐 사용성으로 쓰는 거 아니고 와이드용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회사에서도 저희 예전에 보면 삼성 거 와이드 누가 쓰고 싶다 해서 30 몇 인치 선택 네. 가능하게 한 적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인식이 엄청 안 좋아졌죠. 그냥 와이드긴 한데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이 그걸 다 포기했죠. 진짜 와이드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한두 분만 남아있고. 근데 G9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가격 그 모니터 말고 맥북 프로랑 맥미니 가격 비교해 주셨는데 저 이제 당근에서 제공하는 맥북 프로 16인치 회사 제공하는 옵션으로 하면 429만 원인데 맥 스튜디오 최저 사양으로 사도 329만 원. 100만 원이요.
맥 스튜디오 가요?
네.
네. 맥 스튜디오 1000만 원짜리 아니었어요?
그거는 최고 옵션.
아, 그래요?
네. 맥 스튜디오가 이 정도 되고 맥 스튜디오를 이제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랑 비슷한 옵션으로 하면 430만 원이라서 거의 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근데 저는 이제 시대가 약간 꼭 AI 코딩 때문이 아니더라도 약간 넘어간 것 같아요. 예전에 와이드는 진짜 쓸모없는 거였다면 지금 와이드 너무 사용성이 좋아서 집에 모니터 두 개 쓰는 것보다는 하나가 훨씬 깔끔하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와이드들이 특히 G9 이 뭐라고 하죠? 이 각이 더 큰 게 있거든요. 게임용으로. 걔는 진짜 앞뒤 간격이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어요. 앞뒤가 약간 툭 튀어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여기랑 요 끝에랑.
공유이 크단 거죠?
네. 근데 지금 산 건 그건 아닌 거죠.
제가 딱 그 버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공유이 1700인가 1900일 네. 거예요.
몰입도는 좋은데, 이제 약간 앞으로 생각보다 온다?
그러면 고개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네. 모니터 암을 달아서 최대한 뒤로 밀었어요.
아,
한눈에 모니터 보겠다. 암 하면 그럴 수
있겠네. 한눈에 보겠다.
아, 그리고 오히려 고개를 더 안 돌린다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중간 영역을 네. 잘 활용하게 돼서.
아, 오른쪽 왼쪽은
한눈에 의외로 들어와요.
자동으로 코딩한 애들이 떠 있고. 네,
그리고 중간만. 살짝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오히려 그전 듀얼 모니터 쓰는 네네. 목을 확확 돌리는 것 같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무게가 네. 엄청 무겁거든요.
그렇겠죠. 아,
20kg였나 그랬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모니터로는 네. 커버가 안 돼서
그쵸.
고중량 초고중량 모니터를 사야 돼요.
초고중량
그냥 아마존 거 사면 되는데
20kg를 버텨요?
아마존 건 다 원래 세게 나와서 그러니까 요즘 모니터 암들이 좀 허약하게 나왔죠.
아 요즘 것들이 허약하다.
네. 근데 비싸긴 하죠 그 고중량들이. 아마존 것도 비싸.
이번에 싼 게 나와서 10만 원 초반대에 샀던
거. 그러니까 근데 그냥 모니터 암은 진짜 싸니까.
그렇죠. 많이 싸졌죠 요즘.
아 그러게요.
모니터 암도 가지. 전용으로 써야 되고 네. 책상도 엔간한 책상은 잘 못 버티더라고요. 저희 집도 데스커 그 스탠딩 책상인데 거기 그냥 달았다가 거기 금이 가버렸거든요.
책상이
아 어떻게? 데스커 앞뒤 네. 분리되는 그 얇게 분리되는 네. 그 부분
고기가 이렇게 아이고. 잡고 20kg로 누르니까 이게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급하게 금속 보강판 사서 달았는데 아. 이게 쉽지 않아가지고 아. 회사에서 설치할 때는 피플 팀에 좀 문의를 해보고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아. 데스크에 그 책상이 잘못 만들었어요. 앞뒤를 맞아, 약간 맞아, 맞아. 쓸데없이 나눠가지고
맞아, 맞아.
그 부분이 힘을 안 받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회사는, 모니터 암으로 하면 그게
그렇구나. 회사에서는 괜찮으셨어요?
네, 회사에서는 다행히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요.
와, 20kg 대단하다.
문제 생기면 그 데스크 퍼시스 옛날 버전 네. 그 스탠딩 데스크 여기 어디 돌아다니는 네. 거 있어요. 당근 초기에 쓰던 거 하얀색.
20kg면
튼튼합니다.
그 쌀 20kg를
그러니까
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 한 점에다가
네. 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싼 게 제가 제대로 그때 안 알아봤나 봐요.
아니요, 뭐 있죠. 새로 나왔을 수도 있죠.
아니요, 새로 나온 건 아닌데. 아마 제가 USB-C에 꽂혀가지고 저는 하나만 꽂으면 끝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요즘에 그 젠더
옵션을 눌러놓으셨나 보다.
젠더 쓰기 옵션. 싫어가지고 맞아요. 그 아마 USB-C 되는 버전 계속 보다가 아 그리고 패널도 VA 패널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 싸더라고요.
아. 그니까 요즘에 VA 패널을 안 쓰잖아요.
그래요? 뭐 써요?
뭐지?
OLED 많이
써요. OLED까지 아니어도 제가 쓴 것도 OLED까지는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저것도 근데 아 그리고 제가 산 것도 썬더볼트까지 되는 걸 원했죠.
욕심이 많으셨네.
자꾸 이제 파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일단 뭐 저희가 시간이 많진 않을 것 같아서.
아 그렇네요.
네.
아,
또, 스미스 또 뒤에 하고 싶은 얘기 적어 주신 것 같아서.
아, 네네.
이 얘기 조금 들어보고 아마 그러면은 거의 꽉 찰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몽상가여서 이런저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조만간 바이브 코딩을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나 새로운 언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우와.
아키텍처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그냥 상상만 한 거라서 아직 현실성이나 구체화는 안 됐어요. 그 바이브 코딩에 대한 더 적합한 아키텍처가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은 바이브 코딩 다들 하시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좀 들리는 얘기가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전문가스럽게 작성을 했는데 일관성은 하나도 없고 중복구현도 너무 많고 이게 실무에서 쓰기 좀 애매하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표현해 보면은 마치 엄청 뛰어난 미슐랭 셰프가 만든 정말 맛있는 이색적인 스파게티가 수백 수천 개가 그냥 다 짬뽕되어서 얽혀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맛있는데 이게 다 얽혀있으니까 너무 많은 문제를 만드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스파게티들을 아주 작은 접시 단위로 좀 강력하게 격리를 할 수 있고 그 접시들끼리 서로 영향을 못 끼치게 좀 잘 막을 수 있다면은 이걸 좀 저희가 맛있게 연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고 그래서 마이크로 아키텍처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 더더더 작은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페이지나 아니면 혹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하나의 섹션 단위로 아키텍처를 쪼개서 그 안에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필요하다면 뭐 안드로이드, iOS, 인프라 설정 이런 것까지 다 하나의 폴더 안에서 처리하고 구현도 되게 할 수 있다면은 좀 이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바이브 코딩을 엄청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그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래퍼는 모노래퍼가 되는데 그 안에서 격리가 잘 되는 구조.
맞아요.
마이크로 서비스 일반적으로 말하면 래퍼까지 막 다 분리되는 구조인데 그건 아니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생각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엄청 유효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근데 레일즈 개발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레일즈는 진짜 무식하게 쓰긴 하거든요. 레일즈는 모든 게 다 같이 있을 때 가치가 있다. 약간 이런 철학이기 때문에.
그럼 프론트랑 다 같이 있을 때 좀 잘하죠.
심지어 약간 고우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랑 이제 좀 서로 상처받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레일즈는 비동기 작업을 할 때 그 비동기 작업을 보통 짤 때 비동기 작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짜잖아요.
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것만 딱 그 기능만 있는 걸 짜잖아요.
그죠.
루비 온 레일즈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본체를 갖다가 돌려요.
본체를요?
본체 그 우리 웹 프로그램이 있는 본체가 있잖아요. 그 코드를 그 코드에서 파생을 시켜서 거기 있는 기능들을 쓰는 서브코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비동기 잡을 뭐 작게 돌리든 크게 돌리든 그거 자체가 이제 본체 코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 고나 이런 거에서 비동기 작업 최적화할 때 하는 거 보면은 딱 진짜 요만한 작업 떼가지고 로직 이쪽 로직 아무것도 몰라도 돌아갈 수 있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 비동기 작업이란 게 백그라운드 잡 돌리는 거,
사이드 킥
배치 같은 거 하는데 이제 레일즈는 기본적으로 뭐 고로 짜면 딱 그 백그라운드 일만 하는 애를 따로 띄워서 필요할 때 이 같은 래퍼에도 그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데 레일즈는 그런 거 없어. 뜰 때 똑같이 메모리 다 같이 들고 뛰고 대신 여기서 할 수 있는 여기서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장점이 있긴 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 볼 때 되게 이상하게 일을 하네 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 쓰는 로직을 모델 로직 그런 거 다 갖다 쓸 수 있으니까 방어 로직도 그렇고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 거죠.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다 분리돼 있을 때 그게 이제 요 성능 때문이 아니라 요런 아키텍처 분류 관점에서 요것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고 갈 수 있을까? 레일즈 문화에서 예를 들면은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에도 일부 팀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것들이 서로가 영향을 받지 않게 잘 짜져 있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해도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더더욱 좀 발전해 나갈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람다식이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얘기했던 맞아요. 람다처럼 구현하는데 그런 식의 방식이 그런 생각 계속
맥락이 적고 뭔가 입출력도 더 적고 그러면 그럴수록 훨씬 더 잘 일할 테니까 그렇죠.
심지어 얘기하신 것처럼 뭐 프론트 백엔드 합쳐가지고 그냥
맞아요.
하나씩 이제 기능 단위로 쪼개면 더
그렇게 하면 있죠. 이제 엄청 레이어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폴더 구조도 그렇고 레이어가 많이 생기든 아니면 폴더가 많이 생기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은 작게 쪼갠다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점점 사람이 이해할 수 어렵지 않을까 이해하기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해를 안 한다로
이해를 안 한다. 네. 아, 이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앞 입출용 맞으면 되죠. 테스트 통과하고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드는 것 같죠.
그렇게 하면 또 빨리 만들 수 있고 또 폐기도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병렬도 엄청 쉽고
맞아요. 라는 상상을 했는데 개발자로서 좀 현실감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좀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여러 개 막 돌려도 그렇죠. 여러 개를 막 같이 테스트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컴퓨터 좋은 거 써도 부담이잖아요. 확실히 세네 개만 돌려도 이거 동시에 이제 뭐 빌드 작업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도 좀 있긴 하죠. 그리고 바이브 코딩을 위한 언어도 네. 구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클로드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어차피 제가 바이브인데.
그래서 앞서 나온 그 아키텍처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언어나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두기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한 언어가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시도하는 사람들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체 경험에 있어서는 확실히 레일즈 쪽이 저는 보기가 확실히 편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작업을 하면 애가 이 작업을 프론트에서 해도 되고 백엔드에서 해도 되고 또 레일즈 쪽은 예전에도 저도 가끔 드는 생각인데 그 뭐라고 하죠? 코딩 컨벤션 이런 게 생각보다 약해 의외로. 다른 데는 이제 각자 언어의 코딩 컨벤션 막 이런 거 제한을 심하게 하잖아요. 근데 레일즈 쪽은 이제 약한 이유가 전 세계 레일즈 개발자가 약간 비슷하게 개발해요. 이쪽은 프레임워크에서 내려오는 뭔가 그런 철학이 있어. 이렇게 폴더 구조는 이렇고 근데 그쪽 보면 폴더 구조 자기 멋대로 짜잖아요. 노드 쪽도 그렇고 자바는 그나마 스프링을 따라가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 큰 틀이 있다 보니까 애도 그거 보고 배워서 크게 안 벗어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바이브 코딩이나 혹은 요즘 바이브 코딩도 좀 안 좋은 의미로 쓰는 것 같은데 AI 코딩 이런 걸 잘하게 된다면 아까 말한 대로 마이크로하게 쪼개면은 뭔가 그거에 맞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엔드는 근데 그나마 저는 막 니즈를 못 느끼겠고 프론트엔드 니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는 HTML 컴포넌트나 뭐 이런 거 잘 쪼개면 왠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백엔드도 마찬가지긴 하고 그러게요. 뭔가 M8M 같은 걸로 저 예전에 10년 전인가 고 이야기 들었을 때 좀 신기했는데 중국에서 사람들 막 뽑아서 막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고로 개발시키면 좋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때 그 관점이 뭐냐면 개발자한테 다 나눠줘서 고로 짜라고 와서 펑션 단위로 짜라고 한다고 명대 주면서 그럼 이 사람이 이 펑션만 짜면 돼. 위에서 조합만 하면 돼. 만약에 그런 관점이면 뭔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합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DSL로 이렇게 정의만 잘하면
이게 얘기하신 걸 생각해보면은 두 가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아키텍처에서도 마이크로 더 미세하게 마이크로로 가야 되고 동시에 더 많이 병렬적으로 일어나는 게 허용되는 구조.
근데 이게 맞아요. 이거를 마이크로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전체적으로 마이크로인데 레포 단위에서 보면 오히려 모노 레포 느낌이라. 그러니까 레포 프로젝트 단위로 보면 마이크로는 아닐 것 같고.
수많은 나노 서비스가 묶인 모노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단점도 해결하면서 이거 하나만 뜨면 여기서 다 되니까 서로
만들겠죠.
그러게요. 빨리 나노 코딩 이제 나노 언어 생기나?
그래서 이 나노 언어가 어떻게 생길지를 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네.
그 태초에 기계어가 있었잖아요. 0과 네. 1로 구성된 기계어가 있었는데 그쵸. 근데 기계어만 있었던 게 아니라 태초에도 PRD는 있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PRD랑 기계어랑 거리감이 너무 멀어서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중간 언어인 어셈블리어가 나왔을 거고 근데 이 어셈블리어로도 PRD를 구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걸 해결하려고 또 중간 단계 언어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고급 언어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바이브 코딩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이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랑 PRD랑 좀 물리적인 거리감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언어가 나오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DSL 형태의 무언가 명세를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혹은 테스트를 좀 더 명확히 명세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그럼
있는데
약간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바이브 코딩을 위한 별도의 DSL 같은 느낌
맞아요.
얘기하신 거긴 하네요. 네. 네.
근데 결국에는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만 그렇죠. 제품을 만들지 않을까.
약간 비슷한 거에 대한 시도 같은 것들을 봤던 거 기억나는 거는 이제 태그로 프롬프팅을 한다. 그러니까 XML 태그 같은 걸로 그 프롬프팅을 좀 정확하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프롬프팅을 구조화해서 보내는 거죠. XML 태그 같은 걸로.
아.
예, 그 뭐, 이거는 타이틀, 뭐, 이거는 뭐, 그런 것들을 구조화해서 프롬프팅을 하는 형식의 시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언어라는 게, LLM한테 보내는 쪽에 가까운 거잖아. 혹은 LLM한테 우리 자연어를 보냈을 때, 그런 이제 좀 더 중간 언어로 해석을 하고, 걔가 이제 일하게 만드는
네.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저는 생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언어 같은 경우 프로그래밍 언어가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결국 LLM이라는 게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경험이 인류가 쌓아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언어들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새로운 언어는 잘 못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쵸. 새로운 기능 나오면 잘 못해요.
맞아요.
완전 새로운 기능 같은 경우는 뭐 문서 갖다 주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막 고집을 피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내가 갖다 준 문서가 이상하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보면은 좀 어려운데.
클로드가 언어 만들어서 저기 누구야 그 코틀린 만든 회사처럼
제프레인
클로드가 언어 만들어서 아, 그걸 최적화된 학습을 해보면 오퍼스로 코딩 진짜 잘하는 애가 나올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가 얘기하시는 그 언어랑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네요. 그게 이제 뭐 뒤에는 루비로 짜든 고로 짜든 그게 좀 더 현실성 있어 보이긴 하네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코드를 아예 안 보는 게 안 되니까 좀 어렵긴 한데 다른 언어들을 선택하는 게 훨씬 쉬워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선택이 진짜 언어의 특성에 따라 가게 된다?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 내가 쓰는 언어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변해갈 수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서 어떤 언어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요런 컨셉으로 중간 단계가 되는 거죠.
저는 바이브 코딩 쪽 사례는 아닌데 그 QA 엔지니어들을 위한 그런 시도 중에 하나가 FIT 프레임워크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FIT?
네. 그거 이제 그 TDD로 유명하신 켄트백? 그분이었나? 마틴 파울러였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FIT 뭐냐면 워드 파일에 표로 명세를 적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화면이 열린다.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그럼 그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드 파일을 그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만들면 그게 돌면서 그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QA 자동화하는 그런 도구로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많이 시도되는 것 같진 않지만 예전에 있었다. 근데 그런 느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만들고 그걸 실행, 그 테스트하기 위한 별도의 이제 영역이 존재했었던 그런 느낌으로 이것도 좀 비슷하게 느껴진다. 네.
네. 하지만 제가 만들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누군가
만들지 않을까.
빅테크도 아니고 저는 클로드 같은 애들이 해볼 만할 것 같아. 그 경험이 워낙 쌓이니까.
키로는 어때요? 키로는 키로 프롬프팅을 키로, 만들어주지 않나요?
근데 키로가 최근에 그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키로가 맡고 그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을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룬 글을 봤는데 아직 읽어보지 못하고 근데 키로가 그런 경험이 되게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스펙을 계속 채워 넣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너 더 필요해? 아니면 지금 시작할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그런 면들로 또 많이 가지 않을까. 근데
그런가.
거기서는 그 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PRD랑 스펙은 다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스펙이 좀 강점을 가지는 부분들?
또 얘기하는. 스펙이랑 근데 또 DSL 다를 것 같아.
다를 수 있죠.
DSL 레벨까지 와야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뒤에 거를 실제 구현하는데 막힘없이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도 특급 스펙이라는 거 있지만 막상 구현하다 보면 왠갑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가다듬으면서 뭔가 베스트 프랙티스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다 뭔가 제각각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더 좋은 게 없다. 그래서 뭐 저도 그 클로드 쪽도 보면은 뭐 슈퍼 클로드라든지 커스텀 커맨드 같은 거 뭐 하는 것들 막 쓰는데 막상 잘 손이 안 가긴 하거든요. 내가 직접 써보면서 뭐 신뢰가 좀 생긴 것들만 좀 쌓아나가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어느 쪽이 좀 그런 결과들을 낼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스미스가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 재미있었던 포인트가 이제 막 에이전트들을 병렬로 띄워놓고 작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에이전트를 많이 일 부려먹고 있는데
네.
막상 스미스가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하시는 건 시간이 없어서.
그러게요.
내 시간이 없어.
아까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네. 시켜놓고 딴짓 하고 있으면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 시간이 없는 인간의 굴레는 벗어던질 수 없는 걸까요?
아직 AI로 자동화하지 못한 도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벽을 저... 얼른 부셔야지 저의 시간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얼른 부셔서
제가 느낄 해야죠. 때 지금이 완전 격변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격변기라서 뭐 단순히 지식적으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뭐 실무자로서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요 선을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아마 스미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게 프롬프트 하나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간을 많이 쓰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느낌? 그런 건 분명히 좀 지치는 느낌은 있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시기를 잘 보내고 나면
잘 보내고 나잖아요. 이 언어도 나오고
우리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빨리 또 클로드랑 빨리 발전했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가 필요 없어질지도.
아, 그렇죠.
아니요, 우리는 계속 있어야죠.
네, 아무튼
네. 오늘 스미스 나와주셔서 또 긴 시간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저 팟캐스트 나오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했는데
저희 전혀 떨지 않고 얘기 잘해 주셨는데 네,
재밌는 네. 경험이었어요.
아, 평소에 저희 팟캐스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팟캐스트 존재는 몰랐는데 네. 쇼츠로 돌아다니는 영상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구글 그분 거 보신 거 아닐까요?
노드 관련 얘기였던
아 향로님
너글님이 잘라주신 네. 한동안 또 많으셨었죠. 저희가 시도는 많이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까 장비 보공에 놀라셔가지고 우리도 장비병이 있다.
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브 코딩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또 마이크로소프트 대회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